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맡은 김명호 목사입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은퇴 목사입니다. 6월에 25회의 방송을 다 끝냈습니다. 지난번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요. 다시 7월부터 또 새 방송을 부탁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거든요.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25, 6회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깊게 사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을 알 때에 가능합니다. 이것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올바르게 믿으려면 예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 하나님도 모른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다른 예수에 대하여서도 경계합니다. 다른 예수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하셨거든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예수님의 완전한 초상화를 그려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초상화라고 해야 될는지 예수님 전체를 완전하게 기록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는지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완전한 초상화는 66분지 66입니다.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하나를 빼서 66분지 65가 되어도 완전한 초상화가 아니죠. 또 66분의 67이 되어도 완전한 초상화가 아닙니다. 66분제 65는 뭐 손가락 하나가 없든지 발톱이라도 빠졌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66분제 67은 뭐 손가락이 하나 더 있든지 혹이라도 하나 났든지 무엇이나 가장 정상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이 66분지 66이 아닌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파하면은 그것이 다른 예수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66분지 66인 온전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다른 예수를 잘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고 책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잘 용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온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야 합니다. 이번 한 25, 6회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만나도록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계시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렸던 본문이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분명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 곧 사람이 되어 우리들 사람 중에 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사람들과 함께 33년 반을 생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다음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 서강대 교수, 성공회대 초빙 교수, 다석학회 회장이신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예수는 하나님이다는 극존칭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만 4번 나온다. 서기 325년 로마의 니케아 공의회는 요한복음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서의 다른 복음들은 그리스도론이 조금씩 다 다르다. 당시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이들은 예수를 너무나 존경했다. 그러다 보니 좋다는 존칭은 다 붙였다. 한없이 존경스러우니 최고의 존칭을 드린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신조를 버린 지 오래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시적인 고백 언어다. 찬양하는 노래다.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태양이라며 오 솔레미오 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과 같은 신앙 고백적 시의다. 성서 전체의 맥락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 자비의 화신이다. 이것은 2008년 10월 21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를 지금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을 신문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전 서강대 교수, 성공회대 초빙 교수, 다스케 회장 신부님이라고요.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신조를 버린 지 오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은 기독교 교직자입니다. 그 신문에는 이분의 말뿐만 아니라 그 신문에 기록된 다른 분들의 말도 제게는 의미상으로는 아주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그분들은 목사님도 있고 미국 신학대학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 아주 흡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성경을 하나의 고대 종교서적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들이 자기 신앙 고백을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기록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66분제 66의 온전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저는 미련한지 모르지만 성경은 전능하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라고 철저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거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청취자들께서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성경을 찾아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가려내는 유일한 시금석입니다. 누가 어떤 천금 같은 말을 해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신데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사람들에게 아들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은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아들 아기로 주어졌고, 주어질 때에, 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바될 때에 아들 아기로 주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셨다고 이 말씀은 분명히 계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전능하다고 번역된 말이 올마이티가 아니고 그냥 마이티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전능은 샤다이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샤다이가 쓰여지지 않고요. 기보르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다이 하나님, 엘 샤다이가 아니라는 이 얘기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기브르를 사용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시편 24편 8절에 있는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는 말씀을 들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능한 여호와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는데 그 말이 기브르입니다. 여기에서 전능한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않고 능한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능한 기브르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샤다이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브르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브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고정관념으로 박아놓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또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호와 이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말씀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셨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스스로 아들의 신분을 취하여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서 그분의 그 낮추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한없이 높으심과 한없이 낮아지심에 대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한없이 낮아짐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자원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미 낮추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신분을 스스로 취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은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신 것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만나고 올바르게 아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왜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간단하지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그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한 사람씩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시키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기 전에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 남자 아담 한 사람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가 열리는 나무를 나게 하시고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명령하셨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시키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르면은요, 뱀이 여자를 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충동합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이죠. 거짓말하지요. 여자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아담도 먹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과실을 먹은 태초의 이 부부는 이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죽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면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게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도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지요. 마귀는 여자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했고, 그렇게 되었으니 당연히 여자도 아담도 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권위가 없어지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고 자기 기분대로 처리하는 분이라고 주장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께서는 죽게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도 해서 친히 하신 두 명령이 다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죽이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이루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도 또 역시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마귀가 수용할 만한 방법으로 이 일을 다 이루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게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도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아담 부부를 죽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할 수 없으니 문제가 아닙니까? 창조주께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삼위일체 여호와께서는 삼위 중에 어느 분이 사람이 되어서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이 제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그분과 싸워서 졌지만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면은 이기는 것은 식은죽먹기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사람이 되어 세상에 탄생하시고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2장 6절로 8절까지 기록된 그 말씀의 원인이죠.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일을 하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아담 부부는 일단 사망 집행이 유예됩니다. 이 유예된 기간 동안 생명을 유지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원래의 생명인 영생하는 생명은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생육하는 일을 위하여 육체의 생명으로 일정 기간, 즉 유예 기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아담 부부가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의미상으로는 다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제 육신이 되실 말씀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인류를 대신하여 선악과를 먹을 때 당할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당할 그 죽음 자체를 대신 당하셔야 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죽음을 대신 당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애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미 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들은 영생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죽음 그 자체를 당하시는 그 일,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생명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아담의 모든 후손도 생명 자체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누리는 생명은 생명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기간일 뿐입니다. 생명 자체라는 말은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뜻하는 말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생명 자체이십니다. 이 생명을 받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생명을 반납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이어지는 육체의 생명으로만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어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의 죽음을 대신할 분은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이 생명 자체이신 분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아담의 죽음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 일을 삼위일체의 한 위이신 분이 친히 담당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 일을 맡은 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까닭으로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기로 한 것이며 아담의 후손으로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신 것입니다.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예수님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창조이신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고 영생의 생명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과 죽는 일을 동시에 이루게 하기 위하여 말씀 하나님이 아담을 대신하여 죽어주셔서 아담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원래 신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계시해 준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도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인 사람인데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인류의 사표가 되는 분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위대한 성인들과 위인들과 선생들과 근본이 다른 분입니다. 성인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들도 이미 아담의 씨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담의 씨에서 탄생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공자나 석가모니라도 아담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이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분은 원래가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셨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또한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믿는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죽은 데서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신분으로 세상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선한 행위로는 사망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이미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생명 자체가 없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스스로 선을 행하여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생명 자체이신 분이 죽은 자를 살려주지 않는 한 죽은 자 스스로가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결코 구주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무도 속일 수 없도록 구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주의 신원조회를 해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으로서 죄가 무엇이며 왜 생겼는지 성경의 계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이야기를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오늘은 이만큼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하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